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그 아버지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룹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뜻을 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서두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레아의 기도를, 레아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레아가 그 대적, 그 숙적 라헬과 무슨 일을 벌렸죠? 그 아들이 구해온 합판체, 그 합판체를 서로 빼앗으려고, 또 합판체를 라헬에게 양보해서까지 남편인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그들이 서로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선함이 있었습니까? 소위 이스라엘을 이루는 믿음의 시조가 되는 12지파가 어떻게 생겨남을, 그 시기와 질투와 경쟁.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게 무슨 경건한 기도였겠습니까? 참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전함이 묻어있는 소원이었겠습니까? 전적으로 자기의 일들,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선대받는 레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집에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사사기 13장 이후로 회개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사기 13장 이후로 회개만 없었던 게 아니라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부르짖음과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누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주중에 말씀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람의 부르짖음과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편조차 모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델을 떠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여기 하나님의 사역이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야곱의 가계의 번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의 출산이 있고 나서 곧 우리가 오늘 뒤에 읽은 라헬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까?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더라.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삶을 고치시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어떠함, 그가 열심히 기도해서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럴 복을 누릴 만한 근거가 있어서 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의 업적이나 그의 놀라운 결단이나 그의 놀라운 의지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일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도 위인이거나 영웅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레아의 출산 앞에 라헬이 분노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아이를 낳게 하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삶의 모든 주권이 아이를 놓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라본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제가 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논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야곱 때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의 태를, 아니 라헬의 태를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일전에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빠른 계산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훈련을 행하셨다면 이제 자녀의 문제를 통해 인생 전체가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야곱은 알잖아요. 라헬을 통해 가족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사랑했던 라헬에게 매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의무를 해야 하는 팔레스타인의 규정이 있었거든요. 첩에게도 며칠을 들어가야 되고 이 관례를 따라서 레아에게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레아에게 들어간 날은 극히 적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야곱의 계산이 철저하게 부서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동의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선한 삶이나 경건한 기도나 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냥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22절에 우리가 읽으신 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신 단어 아닙니까?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 이 단어를 한번 보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65일하고 17일 동안 방주에 갇혀있던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성경에 8장 1절에는 생각하사 이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잊어버리고 있던 일을 그 순간 갑자기 기억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생각했다 라는 말은 드디어 당신의 때가 되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이걸 표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건지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야곱과 라헬이 다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언급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시는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할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지간한 걸 다 회개로 쳐주시고 바라보는 것으로 쳐주시며 일하시는 분이실진데,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쳐주시면서 우리 삶에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룻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룻기 1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2장 1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얼핏 보면요, 룻기에는 회개가 단 한 번도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 읽으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원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우셨으니까 이제 이 부분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룻이 그냥 복을 받은 게, 나오미가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하게 회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회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였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이 주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우리가 쫓지 말아야 할 삶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를 완전 무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회개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오랫동안 배워온 신앙의 틀 가운데 신앙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틀이 있는 한 성경이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를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딸과 첫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서두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아신 분, 오히려 그가 일천 번째로 나왔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를 못해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왜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셨죠? 성경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선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우리를 선하고 의인이라고 여기시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안에 그 율법의 삶을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회개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죠? 말씀 앞에 비추어진 우리 인생을 바르게 보니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의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독교를 높은 수준의 윤리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내용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헌신도, 그러니까 선교사도 돕고 교회도 하나 세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내세운다면 주님의 말씀과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성숙은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기를 바르게 깨닫는 순간 인생에게 소망을 더 이상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주권을 내어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보호와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의 성숙입니다. 이제까지 추구하셨던 삶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독교의 성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누군지를 점점점 깨달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는 걸 날마다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이 식었어. 첫 구원의 은혜가 식었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씀 앞에 비추어지고 또 비추어질 때마다 자기 존재가 어떻다는 걸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국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삶에 매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자기가 어떻게 그 첫사랑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그 삶 가운데 누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신 게 세례와 회개였습니다. 세례가 못 하는 것이라고요? 누구의 수하의 사람인지를 내가 밝히는 겁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무언가 특별한 결단이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누구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회개야말로 자기 주권은 없고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사실 회개나 세례는 동일선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 회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저는 신혜가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똑같은 설교를 이미 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앞에서 할 때는 고통스러우시고 힘들어하시지 않다가 지금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는 건 더욱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겠죠. 제가 일전에 5대 제사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가끔 구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아직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하여졌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신혜가 교회를 벌써 4년째 다니고 계시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되셨습니까? 주님이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폐하해진 게 아니라 뭐가 폐하해졌죠? 동물 제사가 폐하해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면서 단번에 그 제사의 형식은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죠. 십계명을 우리가 앞에 새겨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건 우리의 삶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을 참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죠. 율법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한번 세세하게 읽어보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배운 대로 밭귀퉁이를 잘라내고 밭에 버려둔 이삭단을 생각하거든 다시 가서 줍지 말고 내어버려 두어서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번성하게 하리라. 생전에 그런 약속, 구체적인 약속 하시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워낙 그 말씀을 안 지키면 그 하나 조항을 달아서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서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고치시려고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폐하해진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제자도는 십계명의 삶 전체를 완전하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삶으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해석하는 모든 근간은 구약의 말씀이 된다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깨닫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한 가지 선이 서 있으면 이게 참 무너지기 힘들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을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구약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5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 부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나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해당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를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즉 그가 사함으로 사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떤 것을 잘못한 거예요. 11조를 떼먹었거나 주일 헌금을 떼먹었거나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을 바치지 않았던 것들을 어느 날 기억했을 때.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된대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깨닫는 날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라. 속건제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변상을 실제로 하는데 거기다가 페널티 20%를 더 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였죠. 6장 1절에 레위기 6장 1절에 밑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을 어느 날 깨닫게 하나님 하시거든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금액의 20%를 더해서 갚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던 날 세리장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밥을 먹다가 한마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사랑 앞에 감동되어 삭개오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합니다. 그걸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제까지 토색한 것에 네 배를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됐다. 그 놔둬라. 그럼 너 재산 싹 다 없어지니까 망하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원칙을 따라 그대로 시행시키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뭐죠? 레위기 4장 28절입니다.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레위기 4장 28절입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깨닫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그가 잡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잡으라고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그가 잡습니다. 그죠? 제가 이걸 끊임없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깨달아지면 캐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해서 신부로 하여금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데 기독교는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죄가 깨달아지면 내가 가서 제사장들은 옆에 서서 그걸 돕기만 하고 칼을 들어서 내가 재물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겁니다. 이 재물을 내 대신. 그러면 여러분 이 속죄제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죄를 깨달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하고 재물을 잡아 회개하는 겁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공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살짝 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고해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누가 이러한 속죄제로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시절에 잠시 반짝였는데 그때는 성전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성전이 그 땅에 설 때 그들은 그 성전을 우상삼아 자기가 복받는 데만 이용했지 율법의 말씀들 규정들을 지킨 예가 거의 없습니다. 희년도 이스라엘 역사에 실행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회개를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잖아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에 의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드디어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가 자기의 죄를 바울에게 고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랬더니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이제 끝내라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 지금 주인에게로 찾아가서 너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라고. 그 돈은 혹시 그가 용서하지 않거든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구약을 기반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살짝 회개하고 끝내라고 어디에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가면 율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 구약의 율법에 기인한 회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룻기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룻기 1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밝혔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녀에게 있어서도 의지와 결단을 들여서 돌아왔는데 근데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대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더불어 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나의 문제를 지적받기도 하고요. 그들로부터 비아냥거림과 비판을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평안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건 그동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 있었던 나라는 인생을 드디어 갈아내고 분해해서 하나님이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거든요.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나를 깨뜨릴 수 있잖아요. 아직 깨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다 깨어지고 다 분해되고 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빚어졌다고 착각하거든요. 힘을 빼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복하고 하나님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자기로 들어찬 인생들일 때는 하나님이 손대실 수가 없었지만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이제 드디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빚어가십니다. 본문이 뭐라고 했죠?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떠들었다. 안 좋은 의미죠. 비아냥거렸다 라는 말입니다. 온 성읍 여성 복수 대명사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때에도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가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비참하게 돌아왔으니 그녀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그녀를 안고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흉년에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니네들끼리 나가더니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덧붙여줍니다. 그래 하나님이 치셔서 니 남편도 아들들도 다 죽었지. 물론 동네 사람들 가운데 위로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사기 시절이 어떤 시절이라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들을 그때서부터 다듬어 가십니다. 회개해야 하나님 인생을 손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일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그런 것도 그 충성의 일환이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대우와 상경의 어떠함을 하나님 그분에게 모두 의탁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충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를 그분께 끝까지 의탁하는 믿음의 또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참아내실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실 수 있습니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대하며,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은 하지만 누군가 나를 죄인처럼 대했을 때는 말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을 비난하는 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멸시와 조롱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왜죠? 죄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죄인에게 돌아오는 멸시와 조롱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 맞는 처우를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나오미가 거기에서 멈췄으면 괜찮았는데, 나오미가 20절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룻기 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와 자기 사이에 살짝 회개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간 것.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희락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슬픔, 비참함입니다. 너희들 이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슬픔이 비참합니다. 이유가 뭐죠? 내 죄와 내 허물이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나는 나오미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죄인이다. 인정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굉장히 충격이 좀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나오미는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고대 사회의 모든 결정권은 남편이 쥐고 있어요. 요즘도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요구가 주어지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흉년 때 자신들만을 위해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유를 남편의 결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나오미가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떠났냐? 볼멘 소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 망한 것이 창피해서 동네로 들어올 때 숨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대낮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로 인해 많은 문제가 일어났지만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 안 봐도 우리 가정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에 늦은 것도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도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한 것도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책임 전가는요,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깊이 만연된 문화입니다. 책임 전가는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를 거두고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독교의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은혜가 더 깊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때, 그때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누군가 대단하게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존재감도 없고 무시당하거든요. 점점점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가면요, 그때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설교를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 근데 한 가지 굉장히 희망을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앙의 정수를 고백한 사도 바울이 우리와 똑같이 고백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자 정수를 고백한 부분인데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고찰이죠. 그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내용과 그대로 동일하게 사도벌이 고백하고 있어요. 7장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17절부터 밑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비추어진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내용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하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대면할 때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될 테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을 보게 될 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밖에 그리스도인에게 남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까 그 나일 가레아가 뭐 온전한 기도나 경건한 기도가 없었을 때도 하나님 일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려고 말씀에서 요청하시는 대로 그 회개의 삶을 살려고 솔직해지고 애를 쓸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복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겁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수준은 나오미처럼 솔직히 회개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을 인정하는 중성됨까지 가긴 아직 멀었습니다. 여전히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라헬과 레아처럼 서로 싸우며 그 안에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가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한탄해하기도 하며 하나님하고 되뇌어보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라헬과 레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복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신학과 교우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